날씨가 다시 겨울이 되는지 좀 춥습니다. 뭐 오늘 또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안개가 끼고 그래서 뭐 운전하는데 다들 안전하게 무사히 와야지 그렇게 하고 왔는데 오늘 장로님께서 오시다가 아마 너무 힘드셔서 아마 못 오시겠다 이렇게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베레스 우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베레스 우사. 예. 오늘 설교 제목은 8절 말씀에 베레스 우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취한 그런 제목입니다. 우사는 사람 이름입니다. 우사. 이게 나오죠. 아효와 우사. 사람 이름이고 베레스라는 말은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동사인데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벌을 받아서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었다. 좀 그렇게 아주 유쾌한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일까? 도대체 우사의 죄가 무엇인가? 좀 그런 궁금함, 그 의문이 생기죠. 오늘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0마일 정도, 10마일 정도 떨어진 발레유다라는 곳에 있는 그 개인 집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중에 도중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법궤가 거기 있으며 또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는가? 법궤가 거기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가게 되니까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했어요. 독종이 나서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다가 법궤를 넣으면 막 그 우상이 그냥 모가지가 잘리고 팔다리가 잘려가지고 막 흐트러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겁이 나서 안 되겠다. 이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신의 이 법궤를 도로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그 발레 유다에 사는 그 사람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무르는 게 그 집의 개인 집이죠. 물론 레위 지파의 이제 그 아론의 후손 집이죠. 거기에 있게 됐는데 거기에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개인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이 왜 오늘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자기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고 소원을 했다. 물론 과장된 그러한 비유의 표현법이죠. 그만큼 다윗의 심정은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성막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가, 경배하기를 원했는가를 이 성경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정말 항상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된 때 언제 다윗이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었어요. 항상 그게 소원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언약궤가 있는 그 거룩한 주의 장막에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그렇게 소원하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는 내가 그 법궤를 마음에 원하기만 하지 말고 이제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옮겨서 성막을 준비하고 거기에 모셔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실행을 하게 됐는데 언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그 때와 환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된 이 때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로 10절 사무엘하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서 다윗성은 그 산성은 물론 예루살렘성을 말하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7년 반 동안 거기서 유다지파와 시므온 두 지파의 왕으로서 다스리다가 7년 반쯤 됐을 때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도 죽고 다 죽고 나니까 나머지 열 지파가 장로들과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명실공히 열두 지파의 온전한 왕이 되어가지고 여부스성이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윗성 그전에는 여부스성이라고 했는데 여부스성이 아주 강한 그러한 부족이 버티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부족을 쫓아내고 그리고 성을 옮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다윗성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헤브론으로부터 옮긴 지 2년 반째 되는 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지 10년째 되는 해에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집안과 다윗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고 강해지고 아주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히던 주변의 블레셋과 이방 민족들이 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이제 우리는 항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당신에게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다윗의 종으로서 자처하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누가 보아도 이제는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는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고생이 다 끝나고 부귀 영화만 누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그냥 오늘 하루 살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구나. 그렇게 할 정도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지내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 왕도 죽고 천하가 다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성공에 도취되어서 안일과 쾌락에 빠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그런 때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70여 년째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궤를 맨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귀한 거예요. 사울 왕은 40년 동안을 왕으로 권세를 누렸는데 한 번도 40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개인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70여 년 동안이나 개인 집에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있어서는 됩니까? 우리가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궤를 그 성막에 모십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10년 만에 이제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 굴복하고 모든 원수들이 굴복하고 성을 견고히 쌓아서 주변 환경이 안정이 되고 이제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다윗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된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모시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내 집에도 안 들어가겠고 침상에도 안 가겠고 잠도 자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렇게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고 고생이 다 이제 끝나고 이제는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바로 이런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생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고난이 다 지나가고 생활이 안정되고 성공을 했다 좀 싶으면 내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인생을 엔조이하고 즐기기에 바쁜 것이 사람이. 그리고 안락하고 안정된 현실에 안주하면서 안일과 쾌락에 빠지는 것이 보통 모든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는 내가 성공했다, 이제는 나를 방해할 자가 없다. 그런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두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아서 준비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가 또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궤예요. 그런데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가로 세로 68cm. 68cm면 얼마 크긴지 이제 어림이 가죠, 여러분? 68cm. 30cm 자 두 개 폭 정도 조금 큰 거죠. 그 네모진 그 크기의 길이는 얼마냐? 길이는 112cm였다고 그래요. 그 1m가 조금 넘죠? 그리 큰 괴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는 데는 열 사람이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열 사람. 뭐 열 사람까지도 사실 뭐 필요가 없죠. 뭐 기운 센 사람 같으면 혼자서도 아마 어깨에다 번쩍 대고 옮길 수 있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지파의 대표들과 족장들이 물론 거기 포함됐겠죠. 열두 지파에서 골고루 사람들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뽑았는데 몇만 명이 동원됐다고 그랬어요? 3만 명이 동원됐다고 그랬어요.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천명도 아니고 3만 명이 동원됐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악기라는 악기,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악기는 다 동원을 해가지고 연주하면서, 연주한다는 말이 악기를 연주한다는 말과 또 뭐 춤추고 즐겁게 뛰는다는 그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행진곡과 같은 그런 힘찬 음악을 울렸겠죠. 울리면서 음악 소리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막 즐겁게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300명이 데모를 한다고 쭉 들어서도 그 길이가 한참인데 3만 명이 쫙 그 뭐 열한 그 씩씩한 음악에 맞춰서 막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는데 그 뒤따라가면서 다윗이 맨 앞장섰겠죠. 그 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장관이었을 거예요. 장관이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임재해 있겠다. 그래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두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을 자기 가까이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이 같은 마음은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의 이 같은 감동적인 믿음이 항상 있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윗은 자기의 그 온 정성과 사랑감, 하여튼 자기의 온 뭐 할 수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표시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오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네 번째 성경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소가 뛴다는 말은 미끄러진다는 말이라 그래. 소가 돌불에 걸렸는지 풀불에 걸렸는지 뭐 그날 그때 포장도로가 아니니까 수레를 메고 가던 그 소가 뭐에 걸려서 미끄러져서 수레가 막 넘어지려고 흔들리니까 앞에는 아효가 가고 뒤에는 우사가 따라갔어. 뒤에가 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다 보니까 소가 미끄러져갖고 삐끄덕하니까 수레가 넘어지려고 그러고 그 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얼른 가서 붙들었어. 여러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분명히 누구나 우사의 이 행동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잘한 거죠. 떨어지지 않게 가서 얼른 붙들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어떠 그랬어요?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진노하시고 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치셨다 그랬어요. 치셔서 사실 좀 심한 표현을 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치시니까 언약궤를 손으로 잡는 순간 하나님이 치셔서 즉사했어요. 자, 음악에 맞춰서 노래하며 춤추며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악 소리 비명을 질러지고 무슨 번개가 쳤는지 뭐 우르렁꽝 소리가 났는지 뭐 빛이 번쩍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뭐가 번쩍하고 꽝 하더니 그냥 우사가 그냥 그 자리에 넘어져서 버득버득 그냥 사질 벌벌 떨더니 죽어 넘어졌어. 얼마나 놀랬겠어. 혼이 다 빠질 정도로 다윗도 큰 충격을 받았어. 이 광경을.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 성경도 읽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두기를 소원했던 다윗인데 이 광경을 보고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다윗은 즉시 방향을 돌려가지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겨다 놓고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치듯 아마 예루살렘 성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궤가 옮겨진 오베데돔의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여섯 번째 순교한거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을 싫어하셨는가? 왜 다윗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있는 준비를 다해서 힘껏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려고 할 때는 그냥 진노해서 쳐가지고 우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시고 또 뭐 이름도 없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를 급하게 옮겨놨더니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 주석을 읽어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뭐 가축이고 농사고 뭐 하여튼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그 언약궤가 그 집에 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베데돔처럼 큰 복을 주시는 대신에 다윗과 우사를 치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실 만큼 분노하셨는가?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메시지를 놓치는 거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않았고 성막을 더럽히거나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을 마음대로 갈고리로 그냥 건져다가 먹는 그러한 못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절차를 따라서 분향했는데 하나님 그들을 죽이셨어요. 똑같은 원리가 여기 나와요. 왜 하나님 그들을 또 죽이셨는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일곱 번째 성경 구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 분향하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다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그 일곱 번째 성경 구절을 보면 대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바로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이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 다른 수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그것이 그토록 하나님을 분노케 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즉사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웃사가 죽은 것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방치된 하나님의 궤를 옮기 위한 그 의도와 열심은 다윗의 그 열심은 너무도 좋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오늘 베레스 우사 사건의 근본적인 잘못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해라. 우리 여덟 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피라거든 고아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자손이 맬 것이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만약에 누구든지 만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만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이 반드시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이 정해 주셨어요. 어깨에 체액에서 어깨에 매어서 옮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죠? 다윗은 여기서 무슨 차이가 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분명하게 드러났죠? 3개월 후에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문을 들으니까 오베데돔이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또 상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3개월 후에 다시 2차로 다시 시도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야 돼.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 다시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고 준비시켰던 거 전혀 달리 준비를 시켜요. 그게 아홉 번째 성경 구절이에요. 그 쭉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 간단히만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뭐 어때요? 다시 두 번째 시도할 때는 그걸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죽게 하셨는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뭐 그 제사장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왜 우리가 이런 불상사를 겪게 되었는가? 문제의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안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하라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분명히 말하자.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옮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충돌하셨지만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행을 당했지만 이번에는 다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훈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유의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에 편리한 세상 방법대로 따라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보다는 수레에 싣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때? 편하죠. 그리고 안전할 것 같아요. 편한 건 사실이고 안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어깨에 메면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편리한 수레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누구나 다 받게 돼요. 어렵고 힘든 주님의 방법,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뭐,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뭐, 주님의 일만 성취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가주 서문학교의 김성수 목사님이란 분이 작년 3월 8일에, 뭐, 암인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뉴스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사실은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목매서 자살했다. 자살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여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모님과 가족들까지도 목사님이 자살한 것을 목매서 자살한 것을 알면서도 말을 안 했어요. 숨겼어요. 왜 숨겼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안 했더니. 네,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참 잘 전해요. 설교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말씀 잘 전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도록 지금 뭐 서울 서문학교에 여기 남가주 서문학교에 무슨 캐나다 무슨 서문학교에 무슨 뭐 몇 군데 곳곳에 한 너댓 군데 서문학교회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그 김성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찍어놓은 그 영상 동영상을 놓고 매일 목사님도 안 모시고 응? 목사님도 안 모시고 그냥 그 영상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1년을 좀 넘게 했어요. 그래서 서울 서문학, 저 여기 LA 서문학, 남가주 서문학교 같은 데 교단이 CRC예요. CRC 여러분 아시죠? 아주 보수교단이에요. 그 교단에서 말을 했어요. 그거 더 이상 하지 마라. 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아무리 그 목사님이 훌륭했다 일단 죽은 사람이니까 새 목사님을 모시고 정상적으로 교회를 운영해라. 거부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다른 데 장소를 얻어가고 계속해서 그 영상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김정수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면 가장 설교할 때 자주 비판한 것이 한국교회 목사들은 양복 입은 무당이다고 그렇게 막 그거를 계속 비판을 하고 공격을 했어요. 기복사는 뭐 복받는다, 성공한다, 뭐 사람을 우상해가지고 이런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목사님 그렇게 비판하고 그런 걸 오히려 따라서 하는 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참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일단 목사님이 자살을 했다는 것이 이제 사실이 알려졌으니까 이제는 새 목사님을 모시고 정상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서문학교에 대표되는 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니까 뭐 하나님이 그렇게도 불러가신다고 저희는 생각하니까 목사님 저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목사님 뭐 자살을 했든 그냥 병사를 하셨든 우리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처음 동기부터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세상 비즈니스 하듯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 미련하게 보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 그것이 명백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이고 수레 싣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블레셋 이방인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다윗이 알고도 그렇게 안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 방법을 택했던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4장 우리 열 번째 성경을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그게 내 제자고 그것이 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는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그렇게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주님이 따르신, 주님이 따르신, 우리 주님이 따르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수레 십자가를 싣고 가신 방법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쓰러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신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각 사람의 몫으로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방법과 명령대로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큰 위기를 느낄 만큼 심각한 오늘의 신앙 문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구원의 길마저도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르고 있다는 이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독교를 표방한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WCC 세계기독교연합회 신앙운동. 이들은 어느 종교든지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그 종교 속에는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종교가 서로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나가 지내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신앙을 주장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목사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애고수냐 왜 온고집이냐? 왜 배타적이냐? 그게 기독교냐? 기독교는 사랑인데 너희들이 정말 사랑이 있느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기네들 사랑이 많다는 거. 이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는 거. 이것은 분명히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양하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인이 구원받는 다른 길은 절대로 없어요. 또 인도의 힌두교에 뿌리를 든 뉴 에이지 운동과 같은 운동은 모든 사람이 깊은 명상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 에이지 운동의 정신과 영향이 얼마나 지금 사회 곳곳에 미쳐 퍼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단조차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법인지 세상의 방법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오늘 다윗이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열심이 없었습니까? 그가 헌신적이 아니었습니까? 헌신적이지 않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모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했고 하나님 가까이 모시더는 누구보다도 꿈에도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가 간절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게 하더니 잠도 안 자고 집에 가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소원까지 했을까요? 이만한 다윗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올바로 모르면, 바로 모르면 다윗과 같은 그런 열심과 어떤 희생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리어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 위에 선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예요. 다음 주일부터 제가 소요리 문답 교재와 답안지를 여러분에게 갖다가 무조건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든 안 하든 그거는 여러분 자유에 맡기고 여러분 신앙 양심에 맡기고 새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따로 성경 공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해야 될 책임을 제가 느껴요. 제가 한 주일을 더 설교를 할지 두 주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설교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권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갖다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 도전을 받았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꼬박꼬박 하세요. 최 목사님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강조했어요. 마지막 11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의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혼란한, 혼탁한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명확하게 알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와 같은 오늘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을 피하고 오벳 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과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깨달았다면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